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돌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루프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롯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여성 성매매 종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잠결에 그 아기를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게 했고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이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쟁론할 때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굉장히 크게 저는 보입니다. 당신의 그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고 또 성매매 종사를 하는 여인들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깔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서 그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도 솔로몬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들음이 바른 판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도 보면 사연을 먼저 다 듣기 전에 먼저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또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 사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거든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그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쟁론할 때 그 생모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 대화나 상담에서 잘 들으면 말하지 않는 것도 참 잘 들립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면을 씁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가만히 들으면 그 가면 뒤에 있는 본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예,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생명을 취하는 것을 선택한다. 생명을 취하는 것을 선택한다. 생명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솔로몬 왕이 산 아기를 바늘로 잘라서 서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불만이 없지만 실제적인 지혜로운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것은 아기를 살려서, 그 생모에게 안겨달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하는 솔로몬의 명령에 그 생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었던 것은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 죽음과 생명 중에서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고 또 생명과 영원한 생명 중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바른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영원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한다. 열왕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정도로 은혜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주시고 나니까 그 지혜가 자기 건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나라를 꾸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가 살아있을 때 두동강 하나님께서 내실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은혜 베풀어서 네 살아있을 때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이런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후에 형편없이 살아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의미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재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재물을 만에만 눈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학문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잠언 18장 17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우리가 언제나 예,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야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4장인데 예, 1절에서 19절인 제가 국가 조직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국가의 행정 조직을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이 무엇이 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까? 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 되어서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또 그 재판도 하고 했는데 좀 생뚱맞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솔로몬 왕 때에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왕정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뭐 사무엘상에서 쭉 배워왔듯이 그 사울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울왕 때는 그 여러 지파를 서로 규합해야 했고 그 왕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다면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왕국의 면모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 유다지파의 왕을 7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왕국, 킹덤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면 이때 솔로몬 때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전쟁이 계속되었고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온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면 되는데 온, 그전에는 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전쟁도 이제 거의 없고 온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B번 2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훗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다. 예, 누구의 아들이 반복이 됩니다. 즉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신하의 아들을 중용했습니다. 아마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그 음서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정오품인가 그 이상의 배설이 되면 그 자녀들은 그 과거를 보지 않고도 등용할 수 관직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그 신하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직급? 계급이 제사장입니다. 예, 그것은 그 시대가 안정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다윗 시대 때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군대 지휘관 요압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전쟁을 많이 치러야 했거든요. 그때는 그 누가 군사령관인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직급은 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리아는 아히마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들은 그 손자의 의미입니다. 예, 히브리 말로 베인인데 베인은 아들도 되고요, 손자도 되고요, 후손도 됩니다. 여기에 서기관, 사관 같은 문관이 군사령관 같은 무관보다 먼저 나오는 것도 그 시대가 태평한 시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그 아마 서기관은 그 무역과 상업, 군사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왕의 칙령을 준비하고 공식 기록을 보존하며 재정 담당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서기관이 제사장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아한 것은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아비아달은 이미 자기 고향으로 귀향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초기에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번, 솔로몬 왕은 왕과 왕실의 양식 공급을 위해 온 이스라엘에 어떤 직책을 두었습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예, 열두 지방 관장. 예, 관장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본 1절에서 6절이 중앙정부 조직이라고 한다면 7절에서 19절은 지방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12개의 행정 조직으로 나누고 그곳을 관장, 장관이 관할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눈 것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징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서로 이 지방 행정 그 지역과 중앙 정부가 서로 관계가 원활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이제 잘 꾸려 그 조직이 잘 꾸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에서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는데 그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기가 굉장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또 아마 처음에 새롭게 왕이 이제 등극하고서 이제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제 한 달씩 그 왕궁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합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마 그러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다 잘하고 싶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저쪽 지방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경쟁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왜 우리가 인구도 작은데 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지? 또 우리는 지역이 작은데 우리가 또 똑같이 해야 되지? 뭐 이런 불평 불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12개 지역으로 나눈 것은 이미 존재했던 12 지파의 경계선이 아닙니다. 새롭게 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때는 그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2번 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의 12개 행정구역과 관장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 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11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예, 먼저 11절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미라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예, 15절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예, 그 벤 아미라답은 다밧을 아내로 삼고 아히마스는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벤 아미나답은 아미나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벤이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비나답이 이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사촌지간입니다. 예. 그 소위 건친 결혼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도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의 사위이고 또 한 지역의 책임자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벤 게벨은 60개 성읍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강성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똑같이 어떤 공평하게,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지역이나 인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어 보이는 데는 많이 몰아주고 좀 덜해 보이는 데는 좁은 곳 또 인구가 적게도 배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벤 게벨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 게벨이 맡았던 그 지역이 길르앗인데 길르앗은 그 요단 동편 전 지역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 그 전 지역은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아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2분의 1이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지파 반 지역을 이 한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을 그 관할을 그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왕궁에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럼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9절 하반절에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새 번역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둘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예, 또 공동 번역에는 또 유다 땅을 맡은 관리도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12개 지역으로 나누면서 유다 지파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이죠. 그러니까 차별이죠. 아마 표면적으로는 유다 지파는 그 왕궁 직속 지역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 대우가 다른 지파 또 특히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불만을 일으켰고 나중에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솔로몬이 이렇게 전국을 다시 재편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제도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 누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반대편에서 보면 허점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예, 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려가는 사람이 공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다 왜곡되고 맙니다. 예, 큰 4번 20절에서 28절은 예, 국태민한 국태민은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입니다. 예, 태평성대와 비슷한 말이죠. 예, A번 솔로몬 왕의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절 같이 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예,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묘사합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이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최고의 풍요와 평안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 왕국의 번영을 소수의 사람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누렸다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절에도 약간의 복선이 있는데, 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냥 이스라엘의 인구가 아닐까요? 아직 그 사람들의 심적 의인으로 그 내적인 통일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표면적으로는 통일왕국을 물려받았고 자신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언제나 예, 분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예, 이제 굉장히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예,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부자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제 할 일 잘 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주 건강하지는 않아도 특별히 많이 아픈 데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흔히 평범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누립니다. 예,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지 않고 가족들 화목하고 다 가족들이 다 건강한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가정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한 이 은총의 삶입니다. 물론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요. 대신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예, 그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도 바른 태도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신에게 뭐 어떤 경제적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저절로 긴장 영적으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그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예,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못할 정도이면 스스로 그런 것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자신의 삶에 영적인 긴장감을 만드는 가장 좋은 통로 중에 하나는 봉사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자양분이 되고 자기를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번, 솔로몬 왕의 통치 영향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예, 21절 볼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그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예,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 이스라엘의 서쪽 그 지중해 연안입니다. 예, 애굽 지경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 15장 18절 거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유프라테스 강이 저 터키 그 동부 그 고원 지대에서 발해 그 시작해서 그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로 흐르는 강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을 흐르는 강입니다. 예. 근데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다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20절에서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삶을 살게 해준 것이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공 없이 그렇게 살려면은 예, 굉장히 착취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겠죠. 예, 그러면 또 평안하지도 않았겠죠. 예,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이랬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그 조공을 받는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정복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 때에 다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 조공을 받게 되더라도 그 왕이 죽고 나면 그게 끊기게 되거든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 때도 계속 그 조공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계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3번 솔로몬 왕의 하루 음식물은 가축을 잡은 고기 외에 밀가루만 해도 얼마나 되었습니까? 22절 23절 볼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예, 가는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합 밀가루만 해도 90고르였습니다. 이 고르는 다른 곳에는 말 또는 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호멜과 같은 단인데 고르는 나귀에 실을 수 있는 한 짐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0리터. 그래서 이 90고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킬로그램 정도로 하면, 표시하면 한 2만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2만 킬로그램이면 20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밀가루 좀 큰 포대 하나가 20kg짜리 맞죠? 예, 제 기억이 정확하면 20kg인데 그 20kg짜리가 천 포대가 있으면 예, 그만큼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이 하루 양식으로 소비되는 밀가루로, 그러니까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한 14,000명 정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냥 상상으로 굵은 밀가루가 60고르니까 이걸로 그냥 주식을 만들고 가는 밀가루 30고르는 후식을 만들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양과 소를 잡은 고기도 14,000명 정도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왕국의 번영과 규모를 짐작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살진 소는 아마 외양간에서 키운 비유구? 비자는 그 살질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뚱뚱하게 해서,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키운 것 같고, 그리고 초장의 소는 방목으로 키운 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30마리면 한 달에 거의 1,000마리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지방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양도 100마리 해야 되고요. 아마 수사슴, 노루, 사슴은, 암사슴은 자연에서, 사냥해서 잡은 것들을 음식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 살진 새들은 거위, 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음식은 틀림없이 구근을 기울게 합니다. 예, 어떤 가정이 매일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가정은 건강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D번 솔로몬 왕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해까지 이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이 표현은 자주 나와서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표현하는 말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번영, 풍요, 평화를 상징하는 과일나무, 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국가 살림에도 평화를 유지하고 백성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은 지금 솔로몬의 지혜로운 지도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화려한 삶의 배경에는 예, 언제나 착취당하는 사람의 신음도 함께 있죠. 지금 당장은 터지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터지게 됩니다. 예. 여기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예, 평안히 살았는데, 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나뉘어져 있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그랬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외양간과 마병은 각각 얼마나 있었습니까? 16절 볼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병이 12,000명이며 예, 4만과 12,000명인데 그 외양간, 우리 외양간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소나 말이 기거하는 곳이 외양간이고 예, 말이 기거하는 곳을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외양간이라고 하니까 그런 뭐 적어도 몇 마리의 뭐 여기 이제 말이 예, 이 나오니까 말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미는 아니고 그 이 외양간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물통, 말밥통. 그러니까 말 이 그 어떤 집합적인 공간적인 개념의 외양간이 아니라 말밥통이 4만 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4만 마리 있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뭐 외양간이나 마구간이었다면, 예, 그것이 4만 개 있었다면, 말이 그 한 곳에 한 5마리씩만 있어도 20만 마리 정도는 되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4만이라는 표현도 문자 그대로 보면 40,000마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000. 그래서 4만이다라고 했는데, 그 역대하 9장 25절 한번 그, 우리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서도 두었으며 예, 그 예, 4천 외양간이 4,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만이은 4천을 잘못 기록 오기였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천이 것 같고 예,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거에는 이제 말이 두 마리가 필요하고 또 한 마리는 여유분을 있어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병거는 세 마리 정도 되니까 그 1,400이면은 그 4,000이 더 적절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왕이 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지금 말 많이 뒀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에 엄청나게 많죠? 예, 얼굴도 모를 정도로.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유합니다. 이 세 상관왕입니다. 다 어긴 거. 네. 그리고 그 왕이 되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율법서를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 지킨 이야기가 전도서 아닙니까? 5번, 예, 근 5번, 29절, 34절은 박학 다제, 예, 그, 넓을 박, 배울 학, 많을 땅, 그, 제주제, 예, 학식이 넓고 재주가 많은 것, 예, 솔로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A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많이 주심으로 그의 지혜가 어디 사람보다 뛰어났습니까? 29절 30절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 동쪽과 애굽. 예, 지혜는 세상살이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고 총명은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은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합니다. 예,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일터 또 자기 삶의 분야에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저는 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도 그들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낄 것입니다. 예, 거기에 있는 동쪽 사람은 아라비아를 지칭합니다. 예, 이곳은 문명과 문화의 발상지로 천문학과 점성학이 발달을 한 곳입니다.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축하를 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쪽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애굽은 당시 천문학과 점성학은 물론 기하학, 수리학, 건축학, 토목학, 의학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거대한 나라가 애굽이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번 솔로몬 왕이 말한 잠언과 지은 노래는 각각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예,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잠언은 그 경험에서 응축된 간결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 잠언의 773절이랍니다. 예, 제가 잠언이 전체가 몇 절인지 아까 헤아려 보니까 915절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거긴 아굴의 잠언도 있고, 뭐, 르무엘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잠언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빼고 나면 773절이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남아있는 것은, 아가서가 노래니까, 아가서 8장이 다 솔로몬의 노래이고, 시편에는 27편과 72편과 127편, 이 딱 두 편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감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솔로몬 왕은 초목에 대한 것은 물론 짐승과 새, 그리고 무엇에까지 말했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중에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된 목재입니다. 백향목은 약 한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식물에서 굉장히 작은 식물까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거죠. 예, 또 그 당시 동물은 서식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 물속에 사는 동물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이것이 모든 생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앞에서 정치, 경제, 예술 분야는 물론 자연 과학에도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그 중동에서는 자연에 대한 박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쉽게 또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뭐 자연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진짜로 만물 박사? 예. 뭐 그 알쓸신잡이라는 말이 있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인데, 예, 솔로몬은 예, 알쓸신잡인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같은 예,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2번, 여러 나라의 왕들은 무엇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까? 3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답니다. 그러니까 천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못 믿어서 우리 나중에 뒤에 10장에 가서 나누게 되겠지만 스바의 여왕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에 그 이베이에 그 인터넷 판매하는 그곳에서 그 2019년에 자기 회사에서 전자상거래 및 경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값비싼 그 제품이 무엇인지를 발표를 했는데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입니다. 예, 그때 그 최고가로 그 선정이 되었는데 456만 7,888달러, 예, 당시 환율로 52억 9천만 원. 물론 이제 그 돈은 다 뭐 빈민 구제 기관에 다 전달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버핏과 밥을 먹으려 할까요? 맛있습니까? 밥이 문제가 아니라 버핏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의 말을 따라 들으면 그보다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화려했던 그 과거와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며 깊이 참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혹시 우리도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할 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지금 교훈을 하는 것이죠. 6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외적으로 가장 편안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예, 아마 그 가장 편안했을 때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와 동의어가 아마 아니실 겁니다. 어쩌면 반대일 경우도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 영적으로 최전성기 언제였습니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죽기 직전이 제 영적인 최전성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인생에서 참 간절하고 마음이 좀 가난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언뜻 생각났던 그 장면은 제 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 기도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신학생,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또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네바에 처음 가서 굉장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좀 제발 나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나 정말 잘 못하겠으니까 정말 나 좀 도와주시라고 예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나번 솔로몬 왕은 3천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음과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인 노래,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말고 그냥 좋아하는 말씀 단어는 초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말은 약우자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야구자조는 그 바둑의 그 초단부터 구단까지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가 구단이 입신입니다. 예, 초단이 수졸이고 2단이 야구인데요. 야구는 약간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조가 8단인데 앉을 좌자에 비출 좌자입니다. 앉아서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리석게 보여도 앉아서 다 보면 좋겠다. 이제 예, 제가 좋아하는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은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315장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제게도 생각하고 또 335장도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그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음성가나 CCM은 그때그때 이렇게 와 닿는 그 노래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합력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 합력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 예, 솔로몬 왕이 그 혼자서 그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다 배치했는데, 예, 어떤 제사장 같은 신앙적인 부분을 감당할 사람, 또 정치적인 부분을 감당할 사람,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예, 한 가지 종류의 그릇만 필요한 집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의 일에는 한 종류의 사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성숙한 믿음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은 독불 장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자수성가도 없고요. 독불 장군도 없습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17절 볼까요? 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즉 솔로몬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는 약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온전하게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 그것이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최고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다. 최고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다. 예,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나 국가나 최전성기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전성이 이렇게 꼭지점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일만 남아있죠. 그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이나 기업, 나라도 있고 그것이 완만하게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 하여튼 최정점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성기일수록 잘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적 삼으면 부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을 목적 삼는 삶 되시기를 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열왕기상 우리 본문에 있는 4장 29절 30절 약간 길지만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한번 열심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국을 새롭게 조직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많은 사람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꾸려지는 데도 많은 사람이 함께 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삶과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천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없을지라도 또한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천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우리의 후손이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최고의 시절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눈보라가 힘을 합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마다 주님의 신비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모임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구역 모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합력과 조화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